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 짐승이나 무릎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파리 재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청결하게 살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대비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땅을 구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별해 주심은 그들이 고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그렇게 구별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9장 본문은 세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재앙인 심한 돌림병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에 관한 재앙입니다. 1절에서 7절이 그 심한 돌림병에 관한 재앙입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문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에게 날씨가 추우니까 문을 닫아라 라고 말한다면 너는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돼. 만약 네가 문을 닫지 않으면 내가 가서 닫을 거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쉬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수고하다는 그 원 단어가 코피아오인데 인간의 삶은 언제나 코피가 날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짐, 죄와 사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명령문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무겁고 그 내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바로왕과 애굽에 내린 몇 가지의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찾아갈 때는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네 번이나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그 교과 중에 그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그 바로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엑스호도스의 길, 즉 길밖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출애굽의 길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도 동일하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라고 하는 그 명사의 동사 어근인 아바르는 강을 건너다의 뜻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 붙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호칭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붙여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그런 호칭을 거의 잘 쓰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호칭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동네 부인들이 다른 아랑네를 부를 때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한조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전주댁, 뭐 김천댁 이렇게 부르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것을 월남이라고 하고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는 것을 월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강을 건넜다는 뜻이니까 히브리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월강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연약하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 합정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호칭해서 김천댁, 전주댁이라고 부른다면 합정동에 그런 사람이 아주 소수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정동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20%, 30%가 전주나 김천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 보고 전주댁, 김천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 보기에 무시할 만큼 소수이고 게다가 노예 신분이라 천대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가 강을 건너다라는 동사에서 왔듯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 홍해를 건너갈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영적인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이 된 사울을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본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뜬 사람들이고 어둠의 강을 건너서 빛의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라는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출애굽의 이야기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지를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겨서 수많은 애굽의 가축들이 몰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심한 돌림병이 악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발한 이래로 또 지난 11월 29일에 안동에서 재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11,500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고 안동에서는 32,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합니다. 11월 29일 이후로 현재까지 148,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합니다. 2002년에 구제역으로 모두 16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는데 이번 구제역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애굽에 당할 재앙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구제역과 광우병과 그 AI 즉 조류독감, 탄저병 등이 한꺼번에 발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그 가축은 오늘날에 말하는 가축과 의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구제역 때문에 가축들이 많이 살처분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가축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가축들은 단지 가축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주로 전쟁을 위해서 사육이 되었습니다. 그 말 뒤에다가 수레를 붙이면 병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탱크가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의 죽음은 곧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귀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승용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죽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낙타는 물건을 이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의 죽음은 그 물류교통의 대란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경운기, 트랙터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들의 죽음은 농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양의 죽음은 섬유산업과 육류산업에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심한 돌림병으로 죽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가축들이지만 그 실제는 군사와 경제와 교통 등에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고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네 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6절과 7절에서 대조되는 두 단어가 모든과 하나도입니다.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이 동시에 죽었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또 돌림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기기라도 할 터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이 죽지 아니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해 주심, 즉 하나님의 금을 그어 주심의 은총이 얼마나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지상 최대의 제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애굽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 내 가족 등은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들입니다.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심의 결과입니다. 모든과 하나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만 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악성 종기, 이전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입니다.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모세는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심한 돌림병이 짐승에 대한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 악성 종기는 사람에 대한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가 그 아바푸오트 쉐힌인데 이것은 열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는 종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원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질병은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물집이 생기고 급기야 환홍해서 고름이 흐르게 되는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이 질병과 비슷한 병을 앓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시험을 받아서 온몸 즉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생기게 되면 가려워서 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긁습니다. 의지적으로는 긁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긁고 있습니다. 그렇게 긁다 보면 그 긁는 곳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이 종기입니다. 그래서 욥도 손으로 긁다가 되지 않아서 그 질그릇, 즉 항아리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도 속이 상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복을 내리는지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화가 내릴지에 대해서 68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 그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단골 본문입니다. 다 아시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28장은 14절까지 복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3배, 약 3배에 해당하는 54절이 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28장 27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교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 악성 종기는 후에 애굽의 종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유 명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은 최초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는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는 정기적으로 나일강에 나가서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고 풍성할 결실을 주는 그 나일강을 지키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지금까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애굽은 물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애굽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 즉 하나님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초점은 언제나 지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을 다하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기도 하고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다른 그 어떤 절대자가 나에게 반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그 감천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 감천의 주체는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어도 상관없고 땅에 있는 신이어도 상관없고 또 집 안에 있는 신이든 집 밖에 있는 신이든 아무런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 할머니들이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이번에 과거부로 간 우리 아들 급제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 비는 것입니까? 대상이 없습니다. 초점은 오직 내가 빈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빌기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까 어디에 있는 신이든 이 비는 것에 감동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다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바른 대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상이 바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지성은 틀린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대상을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미자가 길을 잃다의 뜻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길을 잃는 것입니다. 바로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자기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전혀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신들과 나일강을 지켜준다는 그 신들에게 정성을 드렸을지라도 그는 그것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신이 가야 할 바른 신앙의 길을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을 때 나의 신앙은 나의 치성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공을 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미아가 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면 애굽 유사일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은 계절이 바뀔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박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반응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들인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무시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판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40명의 학생들이 동일하게 수업을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을 듣는 학생도 있고 듣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과 그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의 결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의 들음은 귀로 듣는 것이고 뒤의 들음은 손과 발로 듣는 것입니다. 바른 들음이 바른 순종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바로왕과 바로왕의 신하들은 모세가 전하는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음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낸 사람도 있고 손과 발로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에 동일하게 이 장소 홍보관 예배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것은 교역자의 책임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온 애굽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모세에게 들려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는 전무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봄에서 늦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5, 6월과 9, 10월에 그 우박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박은 지름이 5mm에서 10cm 되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 5mm보다 더 작은 것을 싸라기 눈이라고 합니다. 우박은 대부분 6mm에서 3cm, 그 지름이 6mm에서 3cm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5cm가 넘는 우박이 내린 것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드물게는 유럽에서는 10cm에서 20cm가 되는 우박이 내린 일도 있다고 합니다. 1928년과 29년에 우리나라 경북 선산군과 봉화군에 지름이 5cm가 되는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두 해 동안 각각 두 명씩 그 우박에 맞아 죽었고 수많은 가축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0년 5월 6일에 중국 충칭시에 주목만한 그 우박비가 강풍과 함께 내렸는데 그 우박으로 인해서 29명이 죽고 19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7월 23일에 미국 사우스 다코다 그 비비안 한 그 목장에 떨어진 우박 중에는 지름이 8인치 약 20cm나 되는 우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 관측 역사상 가장 큰 우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온 애굽 들녘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우박의 쏟아짐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은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들은 악하니까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박은 그치게 해주시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 우박이 내릴 때에는 그 보리는 그 이삭이 패여 있었고 삼, 즉 아마는 꽃이 피어 있어서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가 1, 2월 경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3월경에 꽃이 피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은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보리를 먹지 못하게 되면 밀과 쌀보리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일곱 번씩이나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때로는 강하게 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 강하고 또 의지가 센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섬기던 모든 애굽신을 전부 다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것을 놓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잘 모르는 이 신을 붙들려면 내가 섬기던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놓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놓고 나면 그 신들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여호와의 라고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내가 붙들었는데 그 신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잘 안다며 극구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다하게 많습니다. 자신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잘 알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수다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잘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타날 병세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자기의 신하들 또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완악하게 함은 그 곧바로 그의 신하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영향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은 물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왕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순순하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출애굽의 통로로 바로를 삼기를 원하시는데 바로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일곱 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도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다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뒤집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영원히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바로왕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아우성 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가 천국 간 이야기 몇 버전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천국을 갔더니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맞으시고 장로 권사가 갔더니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맞으시고 목사가 갔더니 맨발로 뛰어내려오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잘 아시죠?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사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어내려오셔서 맞아주시고 장로 권사가 천국에 갔더니 일어서서 맞으시고 목사가 갔더니 앉아서 맞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리 빼앗길까 싶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 것 같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맨발로 뛰어내려오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시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내려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밝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48.4%가 개신교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14.9% 내려갔답니다. 또 종교기관 신뢰도도 가톨릭 교회 41.4% 신뢰하고 불교 33.5% 개신교 20.0% 한국 개신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더해서 바로왕과 같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기보다 파리보다 티끌보다 못한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라고는 마른 지팡이밖에 없었던 모세는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통로가 되므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 겉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나를 더 존중하는 삶은 없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내렸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살폈습니다. 바로왕의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바로왕은 자신이 잡은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잡은 것을 놓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유한한 것을 놓고 영원한 것을 잡게 하시고 세상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잡으며 나를 놓고 하나님을 잡는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애굽에게 그렇게 재앙을 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난 삶 동안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간이 되어 오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대속의 죽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없는 삶이 그것을 무가치하게 보이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후대의 땅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